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구절 마태복음 3장 2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 두 군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외우고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시고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또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9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죠. 그렇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한 그 받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자, 그러면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또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감각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죄라고 한 것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막연했어요. 자기네들이 오랜 전통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오래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다 이걸 알 수 없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듣고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키는 율법만 그것만 지키면은 언젠가 그리고 선행을 하면은 언젠가 천국에 가리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구약의 구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남자들이면은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그 템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또 그리고 용기포하고 그다음에 그 Day of Atonement 그 속죄절에 가서 그 다음에 하루 좀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또 선행을 하고 그러면 언젠가 천국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한 그 감각, 그 개념이 굉장히 무뎌지고 종교 의식으로 그냥 뒤범벅이 돼서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그 시편에서 많이 이것을 회개한 내용을 봅니다. 특별히 그 다윗 왕이 쓴 그 시편 51편에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많이 했죠. 그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가슴을 찔러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이걸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여기서 처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그 적군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나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가서 싸워서 죽이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죄는 그 온 구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깊은 깨달음을 이렇게 다윗처럼 깨닫는 것 같지 못해요.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정말 그 통회하는 마음 contrite spirit, contrite heart 이것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성령 받아서 기뻤을 때 그것이 없어져 버린 정말 기도를 해도 막막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소리를 불러도 그냥 허벅만 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한테 울부짖으라고 그러죠. Cry out, cry out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그 현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그 문제 죄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죄와 천국에 대한 이것을 느끼는 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아주 거의 무감각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예요. 교회에서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회개한 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그 프로세스 이런 그 과정 변화를 강조하지 않고 내가 믿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언젠가 죽으면은 그러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 저 장례 집전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피아가 죽었는데 그 마피아 그 조폭의 그 뭐죠? 그 장례식에 피너럴에 가서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해요.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과연 천국 갈지 난 그것이 의문입니다. 죄에 대한 그 분명한 깨달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죄를 다 등에 업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외면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쫙 불러오던 것을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고 갑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천국을 가겠지.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사도 바울이 이거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 귀한 로마서에서. 로마서 그 3장에서 죄에 대한 것을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잘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3장 10절부터 12절에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한 선생님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 같은 로마서 3장 그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죄란 무엇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천국 오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을 하고 너희들이 죄인 된 것을 고백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 죄를 용서할 Redeeming Christ, Redeeming Messiah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참 중요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다 믿었으면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지식으로 공식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다.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된 것이 하나님 옆에 받아들여진 바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천국을 감당하는 뜻이에요. 회개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전부 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마피아라도 조폭이라도 지옥 가라 그러면 화내. 다 천국을 가기는 원합니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말을 쓰는데 그 뜻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야.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약을 한 것을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것을 끊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그 뜻입니다. 내가 turn back, 완전히 돌이키는 이것이 회개의 참 뜻이에요. 우리가 이 회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로 I'm sorry 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도 또 그렇게 그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내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는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외쳤지만 자기 스스로 외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약에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상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소리 지르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귀하게 들은 사람도 있었고 저것을 코웃음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친놈이라고 생각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대해서 칭찬을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엘리야가 왔다면은 그러면은 메시아가 올 때 그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 끝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삼위일체가 그 자리에서 모이는 그런 귀한 그 자리를 허락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맞들인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전쟁을 부리게 되죠.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천국. 신약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Kingdom of Heaven이 그 마태복음에만 31번이 나와요. 신약에서 4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3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91 times 91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천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에서 거의 13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가야지 아니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그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부르신 교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콜링에 그리고 그 미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태스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태스크. 그 왕국,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 이것을 천국이라고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은 우리가 요즘 뭐 천국에 많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서 거기는 전부 다 도로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뭐 그 다음에 집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하지만은, 가장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컨셉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참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니스트리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그 밑에 21절에 보면은 오늘날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응했다는 얘기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fulfilled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정말 정말 들어갈 때가 심히 이제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에서 소리소리 질리고 그렇게 그 얘기 전했던 것이라면은 2000년 후인 지금은 세례 요한이 이때면은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죠. 이 스피커로, 옛날에 스피커도 없었어요. 스피커를 가지고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Repent!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 계시록에 하셨던 그 말씀, 계시록 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제일 끝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똑같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회개에 대한, 특별히 그 죄에 대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다시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그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했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엘리야가 와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모든 것이 세례 요한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언제입니까?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사람으로 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야의 영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잠자는 교회들에게, 죄를 모르는 교회들에게 이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정말 가까웠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라! 이것을 깨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교회 시대 중에서 제일 마지막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교회. 지금 교회 똑같아. 지금 교회. 그런데 그 회개하라라고 하신 그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섯 개 교회 전부 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명령이 없었던 곳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말 핍박당하고 마치 지금 아이시스들 있는 곳에 있는 그 카티 크리스찬들, 아니면 북한에 있는 그 지하학교의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처럼 핍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고, 나머지 전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머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삶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 팔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아주 아주 싫어하셨어요.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했습니다. 18장이 바로 Great Babylon, Great City Babylon, 그 큰 성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 자본주의와 돈이 가득 찬 취해 있는 그 바벨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 바로 이것하고 지금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돈하고 섹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같이 엮여가지고 그러고 간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라오디게아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요. 라오디게아 컨셉트야. 사고방식이 자본주의 여기에 다 이렇게 젖어서, 당연히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여서,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했던 그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고는 아주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동안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를 정말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러한 소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90% 정도 이상이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컨셉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컬처에 젖어서 그래 살고 있어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점 커질수록 똑같아져요. 그 신학교 안에서도 그것을 향해서 가르치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자고 예수님도 근처도 가지 못한 그러한 실패자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에 똑같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긴다 하는 뜻은 overcome, 극복하다는 얘기예요. 극복하다. 참고 인내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overcome. 정말 이 시대에 참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는 이 유혹들과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과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도 그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 그 엘리야가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되죠.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마다 회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회개를 하실까요? 할까? 그 회개를 하려면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뭐 기도 대각성대회 해가지고 큰 공설운동장 빌리고 무슨 저 큰 체육관 빌려서 기도 뭐 그 회개 대각성 이제 집회를 합니다. 한번 대형 집회로 끝나버려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정말 변화가 돼서 내 안에서 이것이 꿈틀꿈틀하고 뭐가 잘못됐다 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것이 나오려면은 그러려면 내가 깊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돼야만 기도가 먼저 있어야만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길 물꼬를 터주세요. 물꼬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회개를 못하는 것이 회개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속에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가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그 우리가 그 깊은 영적 싸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를 이루어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특별히 거기에 그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 내가 뭐를 회개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거기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비춰보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제일 시작입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6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회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쭉 다 뭐 조상 숭배서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컴퓨터 게임 하는 것까지 다 모두들 다 걸려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좋은 재료들입니다.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돼. 이것이 전쟁이고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 기도책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거기 그 23페이지가 보면은 기도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씩은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잠깐 고개 숙이고 아멘 하고 이것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보고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정직한 이러한 그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이직 트레이닝, 기본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똑같은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기도할 때 한참 기도 깊이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잡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 꼭 이것을 기도하라고 거기다 애드업한 것이 영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분별.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이제 환상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나중에 꿈이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그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꼭 내 마음속에 붙여지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 그것이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한 번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생각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내 태도로 내 애티튜드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처음부터 이게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잡생각인가 아니면 마귀들이 주는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요즘 그런 게 많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신비한 이런 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마귀들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시작은 아주 순수하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럼 100%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혹으로 속아서 그래서 악한 영에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더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에만 나타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데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그 마귀의 미혹에 사람들이 높여지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기 대부분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의 그 특징을 쭉 7가지 설교 하는 중에서 두 번째 영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전심으로 성령의 도움과 말씀을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좁은 길, 겸손의 길, 이것이 외로운 길, 낮은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 할 거죠. 너희들은 그 회칠한 그 무덤물 가지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중인격자고 너희들은 지옥을 가는 놈들이라 그러죠. 그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야. 이게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조금만 조심 안 하면은 누구든지 여기에는 면역성이 없습니다. 실패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현대 바벨론과 그 다음에 교회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사는 그러한 교회의 목자들 또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그 중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의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 바벨론 스타일의 그 컬처 라오디게 스타일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온 자기의 그 프라이어티를 제일 먼저 높이고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회개 됩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하는데 깊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서 특별히 그 믿는 자 중에서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믿는 자 중에서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그러죠. 배도가 뭡니까? 배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Falling away. 열심히 잘 믿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도 잘 알고 하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갑니다. 몇 년 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저만큼 뒤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고 안 하면은 회개가 없고 회개 없으면은 죄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인 것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뻔한 그 코스예요. 코스가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의 그 좁은 통로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만 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신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정말 멀리하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을 다시 부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가정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례 요한의 영을 다시 부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의 새누리교회에 가서 연합집회하는 것이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유니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티라고 한 것이 그 어떤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유니티뿐만이 아니라 영과 그 다음에 그 혼과 그 다음에 그 미니스트리 전체를 같이 엮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때 사람들이 그 강사들이 같이 이것을 합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 매주 매월 마지막 주일 월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져. 근데 이거를 누가 이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 기도책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그 신보로 되기 위한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 그 준비되고 깨끗하고 회개되고 그 다음에 영이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영을 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잘 아시죠? 예,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릴 수 있다가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 그 황후가 이끄는 그 이단 바알들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당당히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이세벨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숨어가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아주 최고의 그 다다름과 최저의 그 참 비참한 것을 양쪽을 다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그 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것을 넘겨준가 하는 것을 대해서 공부했을 때 그때 네 가지 시티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걸 알죠. 제일 처음에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죠? 길갈이 어떤 도시입니까? 길갈은 만나가 그쳐지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만으로 가는 그것이 참 믿음의 시작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줄 알았더니 안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 나 절대 당신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길갈에서 가는 곳이 그 다음에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바로 이 도시에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좁은 길이 일어나죠. 좁은 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엘리야는 하늘을 올라가지 않고 또 딴 데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가 처음 영적 싸움을 한 것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거 이긴 곳입니다. 칼하고 창하고 활을 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소리 한번 확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영적 싸움에서 이루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라.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 뒤에서 구경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고 귀신들과의 싸움이 이제는 리얼한 그런 디모닉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되고 전신 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철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 드디어 요단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내가 나에게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엘리사는 나에게 곱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가 어려운 것을 나에게 주문하는구나.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장자에게 갑절의 그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그 장자로서의 이것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영의 눈이 열리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서 이제는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요단을 걷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셉의 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을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종들은 미리 때를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으게 하세요.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모은다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장소에 모이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냐면 사이버로. 이 사이버 뭔지 아시죠? 그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하시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스피리추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버는 사탄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이제 스피리추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날이 심히 가까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 그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be zealous and repent 이 말씀을 하신 그 전에는 그 전에 1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된다.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부요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그 정말 불 속을 건너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해서 징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옷이 뭡니까? 세마포죠.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이 그냥 적당히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외로운 길, 그리고 협착한 길, 힘든 길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길로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이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볼 때 이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제 새로운 그 엘리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영, 엘리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따라요. 이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저기 있는 저 집에 당나귀를 끌어서 가지고 오라. 내가 타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나귀가 되어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나귀가 되어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말 마지막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주님의 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저 호주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이제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을 여세요. 그러면은 마치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그보다 훨씬 더 곱절의 영역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갔냐 아니냐 교만하냐 아니냐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외롭습니다. 밤에 전부 다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서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신 뜻을 그 뜻을 향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러한 그 방향을 향해서 사는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게 달렸어요. 머지 않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립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그걸 설명했죠.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제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날이 심히 가까워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는 그 예매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예비되고 그리고 준비되고 깨어서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아시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과정이 먼저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달아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저희들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당나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비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머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